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이 본 항목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서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반대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차단하고 방종으로 가게 한다.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은 뭐 그 다음에야 뭐 그냥 특별히 뭐 교회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고 뭐 이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이 준 말이 성령을 따라서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뭐 얼마든지 오용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일단 뭐 천국 보장됐다면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교인이라면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 좋은 일 하면은 좀 불편해하지. 내가 뭐 구원 받았으니까 어쨌든 난 천국 들어간다. 그러니까 난 뭐 마음대로 살아도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악유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때 하나면 논리적인 공격이겠죠. 아무튼 또 소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사랑으로 오직 종노릇을 하라.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유를 그러면 오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않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다면 이제 바울의 얘기는 그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다. 그죠?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그 문제 해결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 삶의 방식으로서 성령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고 구체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얘기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으니까 성령이 하는 일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경도된 삶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보듯이 서로 뭐 물고 뜯고 화합이 잘 되지 않고 굉장히 율법적이 되고 정죄적이 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이런 식의 자기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었죠. 성령 역사가 없으니까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나라 교회도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고 뭐 그냥 분쟁 맨날 하고 그러는데 물고 뜯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복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차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율법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긍정적입니다. 가령 이제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 가운데서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가 전부 다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10번째 계명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탐심에 대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울타리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억제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발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음은 모세법과 대조해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복음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러고 매를 드신다 그러고 그렇지만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해초리에는 언제나 자비의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제가 목적이 아니고 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해 주는 삶을 그 자유를 누리라고 권고합니다. 세상 국가에서 보면은 이 법이라는 것이 그런 법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개인의 혹은 사회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에 의한 사랑의 삶으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런 사랑의 분위기, 자유의 분위기,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은 상당히 삭막할 수 있어요. 이제 언제 그런 것이 나타나냐면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걸, 해결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비인도적이고 굉장히 유치하고 매우 하나님 성령의 열매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하고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항상 그런 문제로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 징계가 교회도 있어야 되고 있는 것이 복음이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족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가족이다.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관용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고 가족의 멤버로서의 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탁탁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율법처럼 징벌에 초점을 두고 엄격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흔히 이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무슨 세상 법정의 어떤 재판관이라든지 엄격한 어떤 감시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또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은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과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마음이 닿은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율법은 뭐 수차 언급했습니다만 구원도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는 성화도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죄를 오히려 확신시키고 용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을 통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율법이 아주 정통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도 뭐 살인했고 뭐 아기를 품었고 그냥 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굉장히 굳어 있었죠. 그래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 학자들이 살인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사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교회는 분란이 많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그 좋은 모델이죠. 서로 물고 뜯었습니다. 만일 율법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길로 가게 하는 능력을 줬더라면 뭐 그냥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도덕적 신약의 권면이라든지 바울이 이런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 뭐 필요 없지 않겠어요? 뭐 성령이 강림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생활은 꼭 필요한 거죠.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 생활을 하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 성령 생활이 과연 어떤 구조로 돌아가느냐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와 계셔서 우리를 뭐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그냥 거기 그냥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끌려가면 되는 건가요? 거룩한 삶이란 것은 자동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내 소속과 나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악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내 신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속주로서 예수를 믿고 정죄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내가 그런 식으로 뭐 교회생활 하고 성경 좀 읽고 뭐 기도 좀 하고 한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거룩한 자로 돌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은 아니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계속 지어도 된다 그런 신분이 됐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은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의존하거나 뭐 사람의 여러 가지 전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됐다는 뜻이죠. 그것은 곧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서 살지 않는다는 건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살던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내가 그 죄의 삶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됐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나의 신분에 걸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던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분의 성령을 따라서 자유인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협력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성화가 나의 협력에 달렸다.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협력하고 하는 것도 내 노력도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내 편에서 보면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의 지시가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게 그거죠. 예수가 내 주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요. 근데 이제 신약 성도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어떤 자유가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자유도 있고 그것을 내가 밀어낼 자유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끌어가시거나 미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권적인 인조를 강제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차근차근 설득도 하시고 어떤 때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아주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고 또 때로는 내 삶에 굉장히 거친 일이 일어나게 하시죠. 가시덤불이 있게도 하시고 자갈이 있게도 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걸려 넘어져서 무릎을 다치기도 하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목자가 양을 칠 때 굉장히 온순하게 인도를 합니다. 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양들을 보면 이게 말을 안 듣는 양들이 있어요. 꼭 사람하고 비슷해요. 수십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뭐 수백 마리도 있고 다는데 그 중에 꼭 그 나쁜 버릇을 가진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뭐 이건 좀 현대 목양이긴 하지만 울타리를 철망을 이렇게 철조망을 쳐놓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산 위에도 막 길이 지나가고 하니까 그 치니까 철조망을 이렇게 해놔요. 근데 꼭 그 철조망으로 가는 족속들이 있어요. 철조망 족들인데 거기 왜 가느냐면 거기 가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철조망에 이렇게 와이어가 있고 하잖아요. 그것도 말뚝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가서 이렇게 긁어요. 비 같은 거 오면 이제 이 속에 들어가면 잘 안 마르니까 근질근질 하겠죠. 그래서 그 이렇게 막 문지르게 해서 자꾸 문지르다 보면 그 철조망 말뚝이 자꾸 흔들거려서 거기 자꾸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보면 철조망 바깥에 풀이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 풀이 더 맛있어 보이나 봐요. 금지된 구역 바깥에는 그 금단의 열매가 더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철조망 사이사이에 머리를 이렇게 자꾸 집어넣어요. 잘 안 들어가게 또 촘촘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렇게 들이밀고 들이밀고 그 얼굴에 보면 상처가 있어요. 아, 저놈은 철조망 쪽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머리 집어넣고 그 풀을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구멍이 자꾸 커지죠. 그 많은 그 산에 이게 울타리를 목자가 다 일일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 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 보면 글로 그냥 삐져나가요. 글로 나간다니까. 나간데 자기 혼자만 나가면 괜찮은데 새끼까지 끌고 나가고 또 나가다 보면 철조망 쪽들이 또 그 지들 그 동류가 있어요. 그런 동아리들이 같이 나간다고요. 이제 차를 타다가 보면은 그 사고 난 걸 여러 번 볼 수 있어요. 차가 지나가다가 치는 거죠. 근데 그 바깥에 풀이 맛있으니까 먹고 새끼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새끼들도 그 버릇이 생겨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말썽쟁이들이 있거든요. 길을 가도 똑바로 안 가고 양이라는 것은 원래 똑바로 갈 줄은 몰라요. 양이 뭐 여러 가지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게 많은데 자기 집을 또 못 찾아와요. 제가 아주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네. 그래서 목자가 꼭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양들은 이 목자가 지팡이가 있는데 그걸 엉덩이로 쿡쿡 찔러요. 그냥 그걸. 예. 그래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 킬링 스툭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목자가 데려다 놓고 이거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한 마리 가면 줄줄 따라가고 가서 여러 마리 나가서 치워줍고 또 길이 좀 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양에는 사실 그 저 몸에 이렇게 페인트로 이 사인을 해놨어요. 내가 뭐 맥도날드 목자다 그러면 MAC라고 이렇게 써놨어. 혹은 M이라고 해놓고 아직 지워지지 않는 그 인장을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다른 목자가 자기 그쪽으로 돌아다니면 그걸 보고 아 이거 어떤 집의 목자 양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걸 추록으로 씻고서 이제 데려다 주거나 와서 가져가라 그러죠. 자꾸 그렇게 애를 먹이면은 킬링 스툴에다가 놓고 목을 잘라버려요. 그냥 목을 찔러버려요. 그 칼이 쓰임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하세요. 징계를 하시는데 강제로 우리의 순종을 받아내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유인이 된 우리를 하나님은 존중하신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로 대하시지 않고 성인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매번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뭐 물론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최대의 인권 옹호자이십니다. 근데 내가 육을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에 이끌리면 많은 것을 잃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는 5장 21절의 말씀 강의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내가 육체의 길을 택할 때 나는 물론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굉장히 큰 손실을 초래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서먹해져요.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서 살면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꺼리니까 기도 잘 안 하게 되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성경 보지 않게 되고요. 그 보면 자꾸 마음이 찔리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겉으로 보면 뭐 어제나 오늘이나 꼭 같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다음에 육체 욕구를 만족시킬 때마다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면 부모가 슬퍼하듯이 성령도 우리의 탈선을 보시면 슬퍼하세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하게 하지 마라. 슬퍼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굉장히 성령은 민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잘 의식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잘 의식하지 않고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자가 누굴 것 같습니까? 뭐, 내 부모, 내 형제, 뭐, 그 다음 내 애인, 혹시 목사, 뭐, 그럴 수 있을까요?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삼일체 교회를 다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러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몰라요.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뭐 거의 무감각할 정도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염려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로 인해서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하늘 아버지께서 언짢아 하십니다. 주님의 구원이 주는 기쁨이나 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줄어들고 신앙생활에 우선 활기가 없어요. 결국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다 근심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성령이 슬퍼하시면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거슬리는 거니까 예수님도 슬퍼하시죠. 우리가 만약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이 성화라는 것은 뭐 경건 생활이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잖아요. 뭐 거룩한 삶이다. 뭐 성도의 새 삶이다. 성도의 새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새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이제 바울의 요점이죠. 바울에 의하면 성화의 핵심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다른 뭐 여러 가지 노하우와 무슨 뭐 교회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수천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산상보훈 한마디를 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몸에 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의 삶을 살면은 식금형 뭐 조항대로 다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뭐 거의 자연스럽게 예, 간접적으로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생활을 하면은 새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뭐 좀 모델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본보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걸 보고 좀 따르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이니까 막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의 머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 생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 있었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요. 우상 숭배자를 됐고 하나님 불순종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곳에 오셔서 제2의 모세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아들인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참 아들로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성령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뭐 뭘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시고 승리를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둔 복음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복음서를 먼저 강의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대한 적용으로서 또 교리적인 측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면 좋겠죠.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이 쉽게 이렇게 손에 책으로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이 드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분을 외웠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을 뭐 달달 외우고 순종하는 것보다 예수님 산상보훈 한지르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성령의 인도가 훨씬 쉬워요. 성령의 인도가 훨씬 더 실제적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율법에 없는 것까지 인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의 인도는 직접적이에요. 내게 성경책이 없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 내 말을 지키라. 내 말을 따르라. 내 삶을 본받으라. 나를 너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한다고 하시지 않고, 또 모세를 인용하시지 않고, 내가 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를 모세의 율법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고서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그 외에 다른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와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 결과가 뭐죠? 하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최선의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죠. 예. 신분상으로 그런데 우리 의로워요.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인이에요. 법적으로 우리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의로운 신분에 맞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성령에 따라서 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그 점에 초한 마음을 두고 초점을 잡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읽어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것일까?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조명을 받으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지를 보면은 성령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나의 크리스천 라이프가 혹은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빌겠습니다.